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매일 일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며 간구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취하여 주신 일로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나와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말하며 또한 맡겨드리며 하루의 삶 시작하오니 각각의 인생들과 아버지의 그 삶과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로 2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 그 계획조차도 스스로 거절한 남유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더 엄격한 징계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파멸을 위함이 아닌 회복의 과정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 계획이 오늘 22절부터 나타납니다. 물론 이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집중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계획에 대해 오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스스로 거절한 이 남유다의 모습과 자세는요, 단순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적 특징으로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과 그것에서는 전혀 소망 없는 인간,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남유다, 예루살렘의 범위보다 더 넓고 큰 범위, 하나님 앞에 모두 거역하고 있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상하고 오염된 영혼이 살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기로 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나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손에 소순산에 심되. 아멘. 백향목은 여기에서 왕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상징되어지는 왕가는 다윗 왕가라 그렇게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향목에서 그 왕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 중에 심으시겠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높은 곳에서 나는 새로운 가지라 하나님이 지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통으로도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 심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주도적인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 심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가지 자체의 특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가지가 어떻다 말씀하십니까? 연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연한 가지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비유되신 이 가지를 이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 그것도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또 낮아지신 분이셨지만 높은 산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연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권위가 높아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생명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미에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모든 생명들이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난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의 기후입니다. 물론 습도가 높지 않아 건조한 환경이라 햇볕만 제대로 막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서는 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늘이 없는 태양볕의 그 뙤약볕에 서 있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연한 가지에서 백향목이 자라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백향목의 그 그늘 아래에 그 새로운 생명들이 모여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어떠한 일시적인 휴식과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만 그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늘 아래 속하여 있어야만 우리 영혼이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상치 못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의 조건은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또한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들의 모든 나무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낮아진 이방의 모든 열국들과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이들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낮추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하게 오셨지만 그에게 권위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세상에서 주의 권위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을 주님은 높여주시고 더욱더 푸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관점, 남유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할 당장의 어떤 회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먼 훗날 일어날 또 오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 그리 이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관계가 없는 먼 이야기처럼 그리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전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에 대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여러분 이 백향목이 비유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가라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시대로부터 아주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노라 오늘 재확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먼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그가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지금 이 바벨론으로 인한 이 상황을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말씀들로 경고하고 또한 회복을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먼 이전에 그 말씀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지금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들이 이들 가운데에 심기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의 그러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있겠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들이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므로 분명히 그가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의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저 빈말 내어놓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징계의 약속이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든 우리와 약속 맺으신 것은 그대로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나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가 17장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17장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끝까지 대항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경고가 있었으나 무시했던 왕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드기야와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드기야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던 두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을 더 큰 어려움과 궁지로 몰아갔던 왕이 되어졌고 또 한 왕은 범죄하였으나 그것을 경계하시는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두 인생의 차이가 이처럼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왕은 자신을 위시로 한 모든 이들을 더욱더 어렵고 궁핍한 대로 몰아갔지만 다른 한 왕은 자신의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끔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요 혈통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그때가 시작이요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각각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징계의 때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훈육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하루의 일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